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정상이 오는 24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은 18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려된다며 군사활동이 즉각 중단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선거를 위한 조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사흘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정보군과 방군 간 수백 차례 교전이 벌어졌으며 최소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4년 만에 국교를 회복한 미국과 쿠바가 양국을 오가는 정기 항공 노선의 연내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8일 미국 정부가 빠르면 오는 12월까지 미국 쿠바 노선의 정기 항공편을 편성할 수 있도록 쿠바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쿠바 측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정기 노선 운항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통한 가족 방문이나 사업 출장에 한해서 쿠바 여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쿠바 여행 제한 조치 해제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정기 항공편 협상은 이 법안과는 관계없이 타결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기 노선 개설 외에도 행정부 권한으로 쿠바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18일부터 탱크와 전투기가 동원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탱크 80대와 전투기 20대, 공격용 헬리콥터 그리고 2,3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의 한 섬이 공격을 받는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가상적인 고지대의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했지만 최신형 탱크와 박격포가 공격을 가하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미한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미한연합군이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훈련으로 컴퓨터 모의실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남아시아 국가 스리랑카에서 실시된 총선거에서 여당인 통일국민당이 승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25명의 의원을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라닐 위크레메싱게 현 총리가 이끄는 통일국민당이 45.6%의 득표율로 106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습니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속한 통합국민자유연맹은 95석을 차지했습니다. 또 소수민족 타밀족 정당인 타밀민족연맹은 16석을 획득했습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선거 결과와 관련 국민이 합의에 의한 정치를 하라고 한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일국민당 대표인 위크레메싱게 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해 다시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혔습니다. 버냉키 전 의장은 17일 워싱턴의 브루킥스 연구소 주최 강연회에서 중국의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환율 정책에서 시장 원리를 고려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위안화가 미국 달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올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비판론자들은 중국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면 해외 시장에서 중국 상품들의 가격이 낮아져 경쟁력 우위를 갖게 됩니다. 앞서 중국은 위안의 가치를 3.5%포인트가량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틴 대통령이 지난해 합병한 크림반도를 방문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비자 정책 완화는 관광객 유치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러시아를 찾는 이스라엘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하고 터키와 한국 관광객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앞으로는 이걸 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장기간 공장 운영에...
미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훈련 방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군에 이어 북한군도 최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남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협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7일 개성공단에서 협의를 갖고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월 70달러 35센트에서 73달러 87센트로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남북은 또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각종 수단인 가급금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들의 직종과 직제, 근속 연한을 기준으로 한 가급금도 사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남북 양측은 구체적인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개정 사항에 해당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1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임금부터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분까지 임금 인상분은 소급 지급됩니다. 남북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6개월 이상 이어졌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일단락돼 반기면서도 남북당국이 3통 문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입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앞으로는 이걸 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장기간 공장 운영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산 효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 서로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기를 좀 바라고.
또 다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임금은 꾸준히 인상된 반면 생산 효율성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잦은 노보물자 요구와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는 임금 인상분은 20% 가까이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이 가운데 2개 항목을 적용해 3월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5월 3월부터 5월까지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단 종전 기준대로 납부하되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이에 따른 연체료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수차례 실무 접촉을 갖고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북측의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했다고 한국군 관계자가 18일 밝혔습니다.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이 회담에 응할 경우 한국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항의의 뜻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군정위는 지난 10일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측에 군사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훈련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한연합훈련과 달리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한 연합 훈련 비판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We note that in contrast to this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S Republic of Korea exercises, The DPRK has not invited monitors to observe its own military drills.
에나리 치얼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 훈련에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 훈련 방식과 달리 북한은 자체 군사 훈련에 국제 감시단을 초청하지 않고 있으며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의 거듭된 비판에 대해 미한 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선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삼갔던 국무부가 북한의 훈련 방식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점이 주목됩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 연합훈련과 북한의 군사훈련 방식의 차이를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17일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10개 유엔 회원국과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하에 실시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훈련 방식과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오리 아브라오미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BOA에 미한 연합훈련이 40년 동안 실시해온 방어적 훈련이자 미한 동맹에 대한 공약이라며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아브라모비치 대변인은 한국 방어를 위한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인근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 위협과 공갈을 비롯해 적대적인 위협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연습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도 최대로 거세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군도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최전방을 방문해 심리전 현장과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은 을지훈련과 심리전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사실이 17일 한국 군 당국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최전방 지역에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도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확성기는 성능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18일 북한군 확성기가 성능이 약해 한국군 진영에선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고 멀리서 웅웅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은 동부전선을 비롯해 중부전선과 서부전선 일부 지역에서도 그 소음이 잡히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대남 공격용이라기보단 한국군 확성기 방송에 대한 방어 차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측 확성기 방송을 북한군이 듣고 동요하는 것을 막고자 북한군의 확성기를 틀어 소리를 교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지금 하는 건 방어 방송이라고 봐야죠. 우리 방송을 자기네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듣고 사상이 이완될까 봐 자기네 방송을 해서 못 듣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말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찌르찌르하고 뭐 전파 잡음 같은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건 지난 11년 동안 그 관리가 엉망으로 됐고 제대로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꼭대기선 하라고 하니까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안 박사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2, 3km 밖에 사단별로 방송국이 하나씩 있다면서 주로 여군들이 대남 방송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확성기의 성능이 워낙 약한 만큼 사실상의 대남 심리전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는 고성능으로 심리전의 주 무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은 차량에 부착하는 이동식 대북 확성기까지 투입했는데 이동식 확성기는 낮에도 2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음향이 닿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윤희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8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심리전 작전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동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일반 전초 부대를 찾아 대북 심리전과 경계작전,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태세를 직접 확인한 겁니다. 최 의장은 또 북한군 소초와 불과 1.3km 떨어진 한국군의 최전방 관측소와 대북 확성기 작전 현장도 방문해 북한군 동향과 심리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훈 한국 해병대 사령관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최전방 서북도서를 순시하고 북한군이 도발하면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기라고 한국군 장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줄의 도발을 서북도서에 대입해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유사시 5분에서 10분 이내에 현장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으로 남북관계가 사실상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UFG 훈련으로 남북관계가 심각한 사태에 놓였다고 위협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 한국으로 입국한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탈북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합법적으로는 그를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6일자 기사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2만 8천 명 중 유일하게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에 도착한 45살 김현희 씨는 자신이 한국에 간 것이 지독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딸, 병든 부모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계속 꼬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김현희 씨는 2011년 간질환 치료를 위해 중국에 머물던 중 탈북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면 몇 달 만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평양에서 의사 남편을 두고 유복하게 사는 편이었지만 자신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중개인에게 여권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김현희 씨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한국 당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밀수업자를 만나 밀항을 알아보기도 하고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에도 거듭 전화하고 한국 여권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지독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탈북자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다가 간첩 혐의로 한국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김현희 씨는 간첩 행위를 하면 북한으로 추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올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현희 씨가 현재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방법은 남북 간 정치적 거래로 송환되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1993년과 2000년에 간첩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현희 씨의 딱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한국법은 자국민을 적국인 북한에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법적으로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현희 씨 사연이 한국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전쟁 후 분단의 아픔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연 중 하나일 뿐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에서 자전거와 함께하는 통일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다문화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 허수경 팀장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전거와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바통 캠프 이런 이름인데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 저희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자전거와 함께 가는 통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예, 바이크와 통일을 합친 그 이름으로 바통 캠프라고 지었습니다.
예, 이런 행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예, 이번 캠프는 저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탈북 청소년과 다양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이제 통일 한국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그러면 어떤 청소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북한에서 온 그 탈북 청소년들이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주 배경 중국에서 출생해서 온 그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북한 이탈 주민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이런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강 몇 명이나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총 40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탈북 청소년이 한 34명 정도고요. 나머지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이 네, 6명 정도 참석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자전거를 타고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 참석한 청소년들이 속초에서 네. 고성까지 이어진 그 해안 자전거 도로를 달려서 고성 통일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DMZ를 통과하는 그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날인 오늘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쯤에 도착해 계십니까?
예, 지금은 저희가 양양에 있고요. 예, 양양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리조트에서 묵고 예, 내일은 다시 이제 속초 쪽으로 건너가서 속초에서 이제 고성까지 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며칠 동안인가요? 다 합쳐서?
아, 2박 3일 동안이고요. 마지막 날 통일 전망대까지 가는 게 저희 최종 예, 목표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강원도 일대를 2박 3일 동안 네. 자전거로 타고 도는 그 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일정을 보낸 학생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이제 탈북해서 여기 와서 살면서 통일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잠시나마 잊고 있다가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제 자전거가 두 발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발로 굴러가면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런 정치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이제 힘을 얻고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어서 또 즐거워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또 특별히 네. 그 좋아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강원도 해안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날씨가 덥습니다. 여기는 한 30도씩 오르는데 네. 이제 휴식을 하면서 해수욕장에 잠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전거를 달리는 게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속도를 되게 이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네. 이제 개인으로 달리는 것보다 이제 같이 협동하면서 달리는데 스스로 이제 도와주고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예, 배려심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많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자전거를 타는 앞에 이제 전방 차량이 있고 LED로 이제 자전거와 가는 통일 이야기라고 이제 크게 예, 글자를 이제 내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도 고성 차량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협조해 주셔서 예. 차도로에서는 다 이제 협조해서 비켜주시고 이제 다 이제 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뿌듯해하면서 이제 예,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치는 학생이 있거나 또 힘들어서 포기하는 네.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예, 저희가 인원은 작지만 어쨌든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고 좋은 의미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앰뷸런스 구조사나 이제 차도 다 대비하고 고송 차량도 다 이제 앞뒤로 다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바로 저희가 응급 조치를 해서 예 다치면 예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 전망대를 가서 관람하고 거기서 이제 간단한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뭐 특별히 안보 교육은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재단 이 재단은 어떤 기관인가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재단은 그 한국의 여성가족부 산하의 그 청소년 기관이고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문화 탈북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네. 그러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주해서 온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정착을 돕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온 아이들을 정착을 돕는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 위해서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한국어랑 여러 가지 한국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멘토링, 예,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가정이 그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가정이 이제 해체됐다가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녀들은 되게 많이 위축돼 있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지원해주는 심리정서적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병원 치료까지 해주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자전거 통일 캠프 배통 캠프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청소년들을 네. 위해서 어떤 일이 계획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특히 탈북 청소년들은 신체적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돼 있고 이제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제 활동 프로그램 아니면 문화적 예술 뭐 축제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에는 저희가 탈북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이 스스로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합창도 하고 이래서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11월에 잔치를 할 겁니다. 그 청소년들이 자기네가 지금까지 한 뭐 6개월 준비한 그 이제 활동들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축제를 이제 11월 초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허수경 팀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의 허수경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탈북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전거 통일 캠프, 바통 캠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꿈, 하나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새 통일 노래를 부르고 남북 통일 선언문도 공개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광복 70주년 원 드림 원 코리아 통일 염원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한국 내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이 주최로 새시대 통일 노래 캠페인은 한국 내 각계각층의 유명인 33인과 시민단체, 해외 동포가 참여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새시대 통일 노래를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시작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홍보활동으로 관심을 얻었는데요. 이 노래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 축제에서였습니다. 광복 70주년 원드림 원코리아 통일연맹 대축제를 주관한 원코리아 재단의 류재풍 대표는 VOA에 이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도 다 우리를 협조할 것이다. 이런 게 우리의 관찰인데 우리가 정말 원한다는 걸 알려야 돼. 한국의 통일을 아주 반대하는 나라 없어요. 지금 미국은 적극 찬성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돌아서고 있고.
류 대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새시대 통일 노래와 남북 통일 선언문이 선포된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구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축제 분위기는 15일 오후 1시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링컨 기념관은 이미 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고 축제 준비위원들은 캠페인 로고가 적힌 부채와 티셔츠 등 기념품을 관광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500여 명의 미국인들이 그 자리에서 캠페인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등 참여를 약속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열린 이날 축제는 3시부터 5시까지 이어졌는데요. 광복 70주년을 축하하는 공연으로 한인예술단체의 전통무용과 전통민요에 이어 댄스그룹의 춤에 청중이 환호했습니다. 이날 축제 참여를 위해 온 한국 가수 나윤권 씨와 양파 씨는 대표곡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고 원코리아 재단은 한반도 통일을 내용으로 한 동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이번 축제의 절장은 한인 여성단체와 미국인 교회 성도 등 80여 명으로 이루어진 합창단과 나윤권 씨와 양파가 함께 부른 새시대 통일의 노래 원드림 원코리아였습니다. 한국에서 흥행곡 제조기로 유명한 김형석 씨가 곡을 쓰고 김이나 씨가 노랫말을 썼는데요. 합창단을 지휘하며 함께 노래한 김형석 씨는 VOA에 이 노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 분단의 비극과 또 통일의 희망 이것을 같이 한 곡에 녹여내고 싶었어요. 통일의 어떤 중요성도 잊혀져 가는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노래하고 다시 한번 벅차오르고 통일의 그날을 상기하자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북에 남겨진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김형석 씨는 미국에서 이 노래의 첫 번째 연주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80여 명의 합창 단원들이 새시대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나윤권 씨와 양파 씨는 한국 가수로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복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많이 잊고 지냈었어요. 이곳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을 외치셨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민족의 드림을, 꿈을 외치려고.
70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잊혀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것과 한반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이번 행사의 또 다른 목적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통일 선언문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류 대표는 남북통일 선언문이 6개월 동안 수정을 거듭해 작성됐다고 말했는데요. 선언문은 13개 문단으로 한반도 통일은 필연이고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류 대표는 한반도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꿈꿔야 하는 것이라며 과거는 잊고 각자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며 이 노래가 불씨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류 대표는 남북은 분단됐지만 노랫말처럼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이었던 적이 없다며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노래가 불려지고 통일이 온 그날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길 소망했습니다. 새 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광복 70주년 원드림 원코리아 통일연문 대축제에서 소개된 원드림 원코리아. 이 노래는 오는 10월 9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통일연문 콘서트에서 마지막 곡으로 불려집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태국 방콕의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외국인 등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의 누리 알 말리키 전 총리가 ISIL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핵합의로 미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태국 폭탄 테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태국의 수도 방콕 중심가의 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17일 저녁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폭탄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오후 7시쯤 터졌는데요. 태국 경찰은 TNT 3kg급의 사제 파이프 폭탄이 터졌고 범인은 많은 사상자를 내기 위해 일부러 행인이 많은 시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폭발로 최소한 22명이 숨지고 120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엔 위독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사망자 중에 외국인도 여러 명 포함됐다고요?
예, 에라완 사원은 방콕 도심 중심가에 있고 평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번 폭탄 공격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고 현재까지 사망자 중엔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인이 4명, 중국인 3명, 홍콩 2명, 싱가포르과 필리핀 사람이 각각 1명 등입니다. 폭발 공격 당시 에라완 사원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서방국 관광객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인터넷 등에 끔찍했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휴대전화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예.
이 폭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도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 회로 TV 또 행인들이 스마트폰 즉 컴퓨터 전화기 등으로 촬영한 동영상 등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어둠이 내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는 거리 옆으로 갑자기 폭발과 함께 불꽃이 번지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이 됐습니다. 이어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도망치고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은 폭탄 공격 직후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또 여기저기서 도움을 청하는 외침들이 들리는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었는데
예.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습니까?
아직 이번 공격이 누구 소행인지 동기는 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국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TV에 촬영된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는데요. 화질이 그리 선명하진 않지만 폭발이 발생하기 전에 노란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벤치 아래에 배낭을 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프라유찬 오차 태국 총리는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무고한 민간인을 노린 최악의 공격이라면서 현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태국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없나 보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격 배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쿠데타로 집권한 현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이나 남부 분리주의 세력 혹은 국제 테러 단체와 연계된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라완 사원은 군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군부가 강경 진압에 나섰던 장소와도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다 추측들이고요.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나타나는 단체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범인이 파이프 폭탄을 사용했다고 하죠. TNT 3kg급이라고 하는데
예.
이 파이프 폭탄이 뭡니까?
네, 말 그대로 쇠 파이프를 사용해 만든 이 원시적 형태의 폭탄을 말합니다.
네.
수도관이나 쇠 파이프에 폭발물을 넣고 밀폐한 뒤 심지에 불을 붙여 폭파시키는 폭탄인데요. 폭발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타이머를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못이나 쇠조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요즘 드럼통 폭탄이니 압력밥솥 폭탄이니 사제폭탄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쇠파이프 폭탄까지 나왔네요. 그런데 도심 테러로 공포에 빠진 방콕에서 하루 만에 또 다른 폭탄 공격이 발생했다고요?
예, 18일 방콕에서는 다시 하루 만에 두 번째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이 때문에 많은 공포에 떨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격이 가해진 곳은 전날 테러 장소인 에라완 사원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강변 다리 위에서 한 남성이 다리 아래로 소형 사제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 폭탄이 물 안에 떨어져 터지는 바람에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폭발로 물기둥이 크게 솟아오르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급히 대피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테러 우려가 방콕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주요 지점과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태국 정부가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시내 400여 개 학교는 이 때문에 휴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또 국민들에겐 혼란에 빠지지 말고 평상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이번 폭탄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예. 17일에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희생자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번 끔찍한 폭탄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태국 정부의 사건 조사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호주 등 다른 나라 정부들도 이번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중국 정부는 자국민 4명이 희생된 이번 방콕 폭탄 테러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건의 철저한 조사 또 테러범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화춘잉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을 포함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또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들에겐 위로를 표시했습니다.
이 태국이라고 하면 날씨도 따뜻하고 볼거리도 많고 또 물가도 싸서 이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관광산업 비중이 크고 또 중요한데 이렇게 테러 공격이 계속 난발하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콕 하면 아시아 최대의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데요.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태국에서 잇따른 폭탄 공격이 발생한 만큼 현재 자국 국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태국 관광산업이 지난해 정치적 혼란과 군사 쿠데타로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그나마 올해 들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이번 공격으로 다시 타격을 받고 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의 누리 알 말리키 전 총리가 ISIL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예, 이라크 의회가 18일 관련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사법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라크군이 북부 주요 도시 모술에서 ISIL에 참피한 원인을 말리키 정부의 무능과 판단착오, 부패로 돌리면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직접 기소 대상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살림 알 주브리 이라크 의회 의장은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책임 있는 사람 중에 말리키 전 총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말리키 전 총리 외에도 전현직 고위 정치인들과 군 장성들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말리키 전 총리는 지난해 당시 모술이 처한 위협을 부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말리키 전 총리가 임명한 지휘관들이 부패에 연루됐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네.
지휘관들은 모술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내분까지 일어나 ISIL의 공격에 맞닥뜨리자 도시를 버리고 황급히 도망가기에 바빴기 때문이란 게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네.
보고서는 또 시아파가 주도한 군부의 부패가 심하자 일부 순위파 세력이 ISIL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전방위로 책임 소재를 물을 정도로 이라크군이 ISIL에 모술을 내준 건 매우 심각한 패배였죠.
그렇습니다. 이 모술은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의 주도이자 수도 바그다드에 이은 이라크 내 제2의 도시입니다. 이라크군은 당시 수적으로나 무장 측면에서 ISIL에 우세할 거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변변히 대항하지도 못한 채 후퇴하고 말았는데요.
네.
ISIL은 모술에서의 승리로 큰 전과를 거뒀고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의 넓은 지역에서 소위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ISIL은 모술에서 이라크군이 달아나면서 두고 간 상당한 규모의 무기까지 확보를 했죠.
네.
이 ISIL은 지금까지도 이 모술과 주변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설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네. 올해 초에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ISIL이 수세에 몰렸고 이라크군이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올 하반기쯤엔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설 거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이라크군이 바그다드 북부에서 ISIL을 격퇴하기 위해 벌인 작전이 그리 큰 진전을 거두지 못했고요. ISIL과 공방이 계속되면서 아직은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말리키 전 총리가 ISIL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
말리키 전 총리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이라크의 시아파 정파를 이끌고 있는데요. 말리키 전 총리는 미군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한 후에 정부를 이양받아서 8년간 집권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해 3선에 도전하려다 앞서 말씀드린 모술의 패배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포기를 했었죠. 하지만 분파 간에 나눠서 맞는 부통령직을 계속 맡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마저도 최근에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가 정부의 부패 개혁을 위해서 부총리직과 부통령직의 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말리키 전 총리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거론된 다른 전직 고위 관리들은 이 보고서가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략적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란 핵합의 승인을 놓고 여전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제 관련 발언을 해서 주목되는군요.
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17일 테헤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 언론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란 핵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메네이는 핵합의가 미국과 이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될 운명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합의를 통해 이란의 정치와 경제, 문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핵합의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레바논과 예멘 등의 테러 세력 그리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를 지원한다는 미국의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이란 핵합의와 관련 없이 이들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와 이란 외무장관 회담도 열렸는데 핵합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이 오갔습니까?
두 나라 장관 모두 이란 핵합의가 양국 협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두 나라가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이번 합의는 경제와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이란 외무장관 회의에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예, 두 나라는 국제 분쟁에도 뜻을 함께하기로 다짐했는데요. 특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리아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는 여전히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죠.
예, 존 커비 대변인은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핵 문제와 별도로 미국은 여전히 이란이 영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장치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번 핵 합의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핵 합의 내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란이 제재 해제로 경제가 나아지면 테러 활동 지원 또 영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예,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19일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8도. 황해도 해주 역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8도. 함경북도 청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8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예,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정상이 오는 24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은 18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려된다며 군사활동이 즉각 중단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선거를 위한 조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원과 방공관 휴전협정 후 안정을 되찾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최근 또다시 악화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사흘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정보공과 방공관 수백 차례 교전이 벌어졌으며 최소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4년 만에 국교를 회복한 미국과 쿠바가 양국을 오가는 정기 항공 노선의 연내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8일 미국 정부가 빠르면 오는 12월까지 미국 쿠바 노선의 정기 항공편을 편성할 수 있도록 쿠바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쿠바 측과 좋은 분위기 속에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정기 노선 운항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통한 가족 방문이나 사업 출장에 한해서 쿠바 여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쿠바 여행 제한 조치 해제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정기 항공편 협상은 이 법안과는 관계없이 타결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기 노선 개설 외에도 행정부 권한으로 쿠바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18일부터 탱크와 전투기가 동원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탱크 80대와 전투기 20대, 공격용 헬리콥터 그리고 2,3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의 한 섬이 공격받는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가상적은 고지대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했지만 최신형 탱크와 파격포가 공격을 가하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재 미국 관공은 한반도에서 미한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미한연합군이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훈련으로 컴퓨터 모의실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남아시아 국가 스리랑카에서 실시된 총선거에서 여당인 통일국민당 UNP가 승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25명의 의원을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라닐 위크레리밍신게 현 총리가 이끄는 통일국민당이 45.6%의 득표율로 106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습니다. 라자 팍사 전 대통령이 톡한 통합국민자유연맹 UPFA는 95석을 차지했습니다. 또 소수민족 타밀족 정당인 타밀민족연맹 TNA는 16석을 획득했습니다. 위클레메신게 총리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합의에 의한 정치를 하라고 한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일국민당 대표인 위클리 맹케시게 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해 또다시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혔습니다. 버냉키 전 의장은 17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강연회에서 중국의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환율 정책에서 시장 원리를 고려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올라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비판론자들은 중국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면 해외 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 경쟁력 우위를 갖게 됩니다. 앞서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3.5%가량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합병한 크림반도를 방문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비자 정책 완화는 관광객 유치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러시아를 찾는 이스라엘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하고 터키와 한국 관광객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관광객들은 편안히 쉬고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관광시설 개발에 주력할 것을 당국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크림반도 내 소수민족인 타타르족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크림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타타르족은 지난해 러시아와의 합병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합병 이후에도 크림반도를 종종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크림의 휴양지 세바스토폴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